예,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인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에 존중하는 마음으로 6장 1절과 2절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 주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놀라우신 그 빛을 받아들여 새로운 삶을 다시 한번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 하나님, 주님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평소에 이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 이걸 항상 생각을 좀 해요. 성도로서 이 땅을 이제 새롭게 살아가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할까? 단연 무엇을 꼽아야 될까요? 많이 있잖아요. 근데 단연 으뜸이 있어요. 탑 오브 탑.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부터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없죠. 따라서 우리가 늘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어떤 부분에서 회복이 필요한가, 이걸 점검해야 돼요. 요거 점검 못하면 어느 순간 세파에 휩쓸려가지고 저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호세아서를 정했습니다. 6장 1절과 2절을 읽었는데 제가 호세아서 이 말씀을 읽은 이유는 호세아 시대에 호세아가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에 향하여 외쳤던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절, 2절에서도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연 정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가? 이 질문을 자기에게 던져보고 서로서로 던져봤을 때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도 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누구와 관계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다라는 자기 진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한번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외침. 하나님의 외침이 뭡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외칩니다. 너희들 내게로 돌아오라. 제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외침이라고 말을 했어요. 6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줄을 그어놨는데 오라, 우리가 누구에게로 돌아가자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누가 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이 아니에요. 호세아가 한 말이에요. 호세아가 선지자로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으로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누구에게로 돌아가자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요. 자, 그럼 이거 호세아의 말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왜 했겠습니까? 호세아는 누가 보내셨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하여 너 외쳐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외치라.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로 돌아오라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외치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반응이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자, 내게로 돌아와 했을 때 그걸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스, 돌아갈게요. 아멘. 그럼 게임 끝나는 겁니다.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돌아온다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예, 돌아갈게요. 그럼 하나님이 품어주십니다. 그런 성도를 뭐라고 합니까? 회심을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또 회심을 한 거예요. 왜? 죄를 뉘우친 거예요. 다시 돌아온 거죠. 두 번째 반응. 그럼 반대가 뭘까요? 안 돌아가요. 뭐가 좋다고 돌아갑니까? 아,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닙니다. 좀만 앞으로 대주세요. 예, 보면. 자, 돌아오라. 첫 번째는 yes. 더 이상 볼 것도 없었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요? 안 돌아가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괜히 고집 피웠다가 늘 엄청나게 얻어 터져가지고 하나님에 돌아오신 분 있습니까? 그것도 좋은 경험이에요. 안 하면 좋지만 그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거절하는 성도가 있어요. 안 돌아가요. 왜? 지금 때가 아니니까. 왜? 하나님께 돌아가면 내 마음대로 못 사니까. 주일만 어디 가야 돼요? 이거. 주일마다 어디 가야 돼요? 골프 치러 가야 돼요. 주일마다 어떤 성도는 자꾸 저기 이상한 데 가가지고 요것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해야 되니까. 꼭 언제가 시간이 비어요? 썬데이가 비는 거예요.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썬데이 나온 이 귀한 하루 쉬는 시간에 내가 왜 그 고리타분한 설교를 들으러 그 자리에 가야 돼? 안 가요. 내게로 와라. 아니요, 하나님, 지금 말고 나중에. 근데 세 번째가 있어요. 기가 막힌 성도가 있어요. 첫째도 둘째도 아닌 셋째. 이 사람은 진짜 회색분자예요. 회색분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겁니다. 내가 돌아가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은 정말 막막합니다. 돌아오라 하면 예수도 아니고 노도 아니에요. 왜 예수도 아니고 노도 아니냐면은 내가 돌아갈 이유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좀 더 들어보세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는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나는 이미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데 뭐토록 나한테 돌아오라고 그래 하나님. 이겁니다. 이런 성도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예스 노보다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안 그런 것처럼 보이죠. 이게 오늘 소개 들어보면 아 제일 위험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예스면 아주 좋고요. 노는 그래도 돌아올 기회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지금 나가서 마음껏 놀아도 한 대 얻어 터지시면 돌아와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뭔가 변화의 기회가 있어요. 근데 세 번째는요.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있는데 뭐 때문에 나한테 뭐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1-1로 제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이유. 돌아오라. 노도 아니에요. 노도 아니면서도 그 말씀을 달가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늘 누구 앞에 있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 말은 돌아오라는 오늘 같은 이 말씀을 들으면 아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 이렇게 딱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제부터 설교가 어떻게 들리겠어요? 나를 졸리게 하는 말씀. 나와 아무 상관없는 말씀. 아니면 저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 저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 다 비껴나갑니다. 말씀이 다 비껴나가요.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니까. 영적인 위기가 언제 온지 아십니까? 진짜 영적으로 위기를 맞은 정말 위험한 신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런 분이에요. 말씀을 꼭 전하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데요. 이건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래요. 다른 사람에게. 자 그러면은 1-2로 하나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좀 놀라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마음을 단단히 묶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제가 이제부터 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 하나님께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왜 나는 하나님 하나 옆에 매주마다 나는 하나 옆에 있는데 나 지금도 하나 옆에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근거가 있어요. 두 가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성도는 늘 하나님 앞에 와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심각해지죠. 와, 이건 나의 이야기인가? 아, 내 이야기가 아니어야 되는데, 이거 다 비껴가야 되는데, 나는 마음 편하려고 여자를 왔는데, 오늘 하나 옆에 출근 도장 찍으러 왔는데, 왜 이것도 안 찍으면 혹시라도 해코지 하실까봐. 그런 마음 오신 분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예배 자리에 와 있는 나, 심지어 기도까지 하고 있는 나, 근데 나에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요? 아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내가 뭘 더 돌아갈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거 이상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나보고 선교사가 되라고 하십니까? 나보고 뭐 목사가 되라고 하십니까? 나는 일반 성도에 불과합니다. 예배하고 기도만 하면 됐지 뭐 더 이상 나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제가 이야기를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한 집안에 보면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자녀들이 있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남편하고 아이들한테 호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외친 것처럼 호소를 합니다. 남편한테 그럽니다. 누구 아빠, 나 좀 쳐다봐. 나 좀 쳐다봐. 내게로 고개 좀 돌려봐. 또 애들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막 책가만 싸고 있는 애들. 야, 누구야? 나 좀 쳐다봐. 나 좀 봐봐. 이런 엄마 혹시 여기 계세요? 어떤 심정인지는 알겠죠? 설명 안 들어도 다 알 거예요. 외로워요, 엄마가. 아내가 외로워요. 근데 같이 살아요.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어요. 자식도 공부 잘해요. 남편도 바람 피우는 게 아니에요. 직장생활 잘하고 있어요.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와요.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해요. 그런데도 아이 아내가 남편한테 그럽니다. 외롭다고. 나 좀 쳐다봐 달라고. 왜 그렇죠?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남편과 자녀들이 뭐라고 합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집에 와서 하는 말이, 밥 줘. 자자. 아침에 일어나면 갔다 올게. 딱 세 마디. 요즘 이런 남자는 집에 못 삽니다. 옛날 남자지. 지금 안 그래요. 경상도, 옛날 경상도 분들이 그런 말 했다고 하죠. 근데 거의 대동소이하게 사신 분들도 있어요. 이 세 마디 외에 다른 말도 하지만 TV하고 대화를 할 정도. 누가 대화 안 해요? 와이프하고 대화 안 하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근데 남편은 전혀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왜요? 나는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나는 월급 잘 갖다 주고 집에 와서 정시에 퇴근하고 정시에 출근하고 나 같이 보험 없는 남자가 어디 있어? 문제될 게 뭐가 있어? 근데 아내가 자꾸 외롭대요. 그건 당신 마음이 병든 거야. 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또 애들도 그래요. 엄마, 나 열심히 공부하잖아. 나 반에서 1등 하잖아. 뭐가 문제야, 엄마? 내가 다른 일 안 하잖아. 남들은 사춘기 막 겪고 막 정신없이 막 헤매고 있는 애들도 많은데 나는 그렇지 않아. 엄마, 뭐가 문제야? 아무런 문제가 없이 보여요. 근데 엄마는 아내로서 엄마로서 죽을 맛인 거예요. 무엇이 빠진 겁니까? 마음이 빠진 거예요. 마음이 빠진 거예요. 마음을 나누지 않고 형식적인 관계로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를 이런 각도로 한번 보세요. 나라에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어떤 분은 기도도 안 하지만 저는 기도까지 해요. 저는 토요 새벽 예배도 나와요. 교회에서 하라는 건 다 해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왜 근데 왜 나보고 자꾸 돌아오래요? 나 와 있잖아. 여기 와 있는데 뭘 돌아오라고 그래요? 뭐가 빠진 거예요? 마음이 빠져 있어요. 마음이 빠진 채 부부 생활할 수 있고요. 마음이 빠진 채 부모와 자식 생활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회사 다닐 때 마음 빠진 상태로 회사 얼마나 다닐 수 있잖아요. 사회에 가서 사람들 만날 때 마음 빠진 채로 얼마든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그게 다 무슨 관계입니까? 형식적인 관계, 비즈니스 관계라고 하죠. 여기에 너무 익숙해 있는 우리예요. 마음을 열어놓은과 동시에 상처를 받을까봐 마음을 꽁꽁 닫아놓은 상태로, 심지어는 자기 아내에게도, 자기 남편에게도, 자기 자식들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하는 냉동인간으로 살면서 나는 모범적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교회 아래 이런 분들로 가득 차면 교회는 영하 100도, 영하 100도에서 누가 삽니까? 죽을 맛인 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하여 너희들 내게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아우성을 칩니다. 하나님 우리가요 안식일마다, 구약시대는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제단에서 예물 드리지 않습니까? 올라오라고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가 더 원하셔서, 뭘 더 원하셔서, 욕심도 많으십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대대 누구에게 더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하나님께 아우성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이 호세아 시대의 그림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하고 별 차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배와 기도라는 신앙의 껍질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지 않은 상태로 형식적인 관계만 유지한 채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한 교회에 5년이 가고 10년이 갔더니 교회에서 직분도 주고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빠져 있다고요? 오늘 설교에서 이 말씀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가 빠졌다고요? 마음이 빠졌다고요. 이사야서 29장 13절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사야는 호세아와 비슷한 시기에 살았어요. 비슷한 시기에. 지역은 달라도 비슷한 시기에 살았는데 이사야도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 이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매주마다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 향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뭐가 빠졌어요? 마음이.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것은 마음이 빠져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이 빠진 상태에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 마음 내가 안 챙기면, 이 마음 안 챙기면 누구도 안 챙겨준다는 거예요. 목사도 못 챙깁니다. 이 마음 내가 챙겨야 돼요. 누구의 마음이니까요? 내 마음이니까요.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인데 누구한테 챙겨달라고 합니까? 내가 챙겨야죠. 내게로 돌아오라. 그 말을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마음이 있느냐. 이렇게 들으시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유명하게 너희를 나를 사랑하되 뭘 다해서 사랑을 하겠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왜 자꾸 마음을 건드리느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이라는 영역이 나를 속이고 내 옆에 이웃을 속이고 세상을 속인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 못 속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드리십니다. 너희 마음을 가지고 와. 내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내 앞에 제단 내 앞에서 예배 드릴 때 마음 가지고 와. 마음을 가지고 와야지. 마음을 집에다 놓고 온다거나 마음을 엉뚱한 데 놓고 온다면 너희의 모든 것들은 다 허상이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 따라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신 하나님 외치심은 특정한 시대에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지요.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외치고 계십니다. 마음을 가지고 왔냐고. 내 앞에 마음을 가지고 왔냐고. 자, 그러면 두 번째 매우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로 왜 돌아가야 합니까? 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까? 마음만 가지고 오면 다 되는 건가요? 이제 마음을 가지고 왔다고 이제 해보지요.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왔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 마음을 가지고 와야죠? 하나님이 치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을 안 가지고 오는 성도는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마음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요, 치료가 안 돼요. 근데 마음을 가지고 온 성도는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치유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디를 치유하실까요? 마음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가 막힌 예배의 신비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픈 부분을 치료하시는데 육신적으로 아픈 부분을 치료하시는 게 아니라 우선 뭐부터 치료하세요? 마음을 치료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다시 말씀 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뒤에 여호와 우리 한국말에는 왜냐하면 안 써있지만 왜냐하면이라는 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뭐 해주신다고요? 싸매어주신다고요. 자, 낫게 하실 것이고 싸매어준다는 것은 어떤 행위입니까? 치료행위예요. 의사가 치료하는 치료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겠대요. 마음을 가지고 오면 우리는 마음만 가지고 주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치료하시겠대요. 근데 낫게 하시네요. 그 말은 그 전에 뭐가 다른 거예요? 낫기 전에는 아프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 마음 가지고 오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낫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아픔이 마음이 치료되는 경험을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고작 어디 간지 아십니까? 상담사 찾아가고 심리사 찾아가고 내 마음 맞는 친구 찾아가서 넋두리나 잔뜩 하고 넋두리 막 하면 뭐합니까? 그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상담가에게 치유의 능력인지 알아요? 여러분 정신치료와 하시는 의사들에게 치유의 능력인지 알아요? 그분들이 약을 제공해줘요. 약을 제공해줘요. 듣고 약 처방해주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분들을 약 잡아보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능력이 그거예요. 거기까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직접 수술하시고 치료하십니다. 약속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다면 이 말이 틀렸겠지요.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하시면요.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싸매어 주십니다. 허벌판 같은 내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싸매어 주십니다. 예배 시간에요. 요거 한번 딱 경험하잖아요. 사람이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져요. 이 시대의 교회가 영적으로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방법은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 마음 좀 치료해 주시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는 경험,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는 그 경험.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는지 아시죠?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 낫게 하시고 앉은 뱅이 일으켜 세우시고 심지어는 누구도 살리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셨죠. 이야, 위대하다. 하나님이 이런 일만 지금 하시는 우리 교회. 어떤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가 있었대요. 딱 개척을 했는데 다섯 명이 와 있더래요. 다섯 명도 대단한 거죠. 근데 시간이 흘러도 다섯 명밖에 없더래요. 근데 이분에게 신유의 은사가 생긴 거예요. 기적같이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신유의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앉은뱅이가 일어나가지고요. 그 사람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뭐 한 줄 알아요? 뭐라고 선전한 줄 알아요? 예수님이 날 낫겠어가 아니라 저 개척교회 어떤 전사님이, 그분이 전사님이었는데 전사님이 안수해 주는데 내가 나왔어요. 그 전사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 다음부터 누가 온 줄 알아요? 환자들만 교회 오더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 오지도 않고 환자들만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할 때 하나님이 환자인 우리들을, 무슨 환자입니까? 육신은 멀쩡해도 마음의 환자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치유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은의 교회가 이 지역에서 정말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부터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돌아와야죠?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야 됩니다.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면요, 하나님의 치유하는,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20년 전에 받았던 상처를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는 경험, 20년 동안 그 미운 사람을 잊지 못해가지고 꿈에 나타나고 괴로웠던 이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로 성장해서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괴로웠던 성도님들이 마음의 치료를 받아서, 마음의 치료를 받고 나니까 물질이 좀 부족해도 어때요? 여기가 천국 같아요. 여러분, 놀부가 행복합니까? 흥부가 행복합니까? 그럼 꼭 미운 오리새끼처럼 뭐라고 말하잖아요? 놀부처럼 돈 많으면서 흥부처럼 행복한 가정. 일거양득. 우리는 뭐가 좋은지 알죠. 그래도 신앙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걸 믿고 그분 앞에 마음을 터놨더니 하나님이 이 부분 저 부분, 20년 전의 상처, 10년 전의 상처, 5년 전의 상처, 방금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아내하고 싸웠고 남편하고 싸웠던 그 상처를 또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경험을 이 자리에서 한다면, 육신이 조금 약해도, 외모가 좀 부족해도,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없어도 마음이 천국이 되면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 달라지지 안 달라져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신다는 말을 단순히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암에 걸려서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고 마음을 낫게 해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가 주은의 교회를 새롭게 할 거예요. 이 역사가 주은의 교회에 나타나면, 이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그 경험이 되어지면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가 천국인데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인데요. 그래서 예배의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배 자리가 그리운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무슨 또 어떤 식으로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어떤 식으로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더라. 그 경험을 남과는 공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나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내가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간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내가 누구를 미워했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있어요. 간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그런데 간증 안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뭐를 받으면 돼요? 마음의 치료를 받으면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해주지? 근데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데 그렇게 잘해줘요.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 안에 어떠한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겠습니까? 마음을 나눌 줄 아는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생기는 거예요. 회사 생활해봤더니 늘 형식적인 관계만 하더라. 마음을 내가 열어줬더니 사기를 치더라. 마음을 열어줬더니 내 마음에 못을 받기만 하더라. 아니 내 아내까지도 내 남편까지도 내 자식까지도 내 마음 몰라주더라. 그런 철저하게 상처 입고 실패만 맛봤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은밀하게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경험을 하고 났더니 사람이 치유가 되는 경험을 하면서 누구에게 고백을 안 해도 하나님만 아셔도 좋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치유받았으니 그다음부터 사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달라는지 아무도 몰라요. 마음이 치유가 된 거예요. 마음이 치료가 된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는 주은의 교회.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이 꿈을 꿔야죠. 주의시에 한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막 스피커 들고 다니면 되나요?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치료 안 된 상태에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형식적으로만 전하는 것이죠. 내가 치료가 되고 내가 회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돌아오셨습니까? 뭐로 돌아와야죠? 마음을 드리세요.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제발 집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시면 안 돼요. 뭐 가지고 와야 돼요? 여기 있으니까 마음이 저절로 온 것 같죠? 아니요. 어떤 성도들이 와서 앉아있는데요. 목사님 오늘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왜? 집에서 가스를 안 잠그고 와가지고 이거 끌어 가야 잠그러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가 한 30분 내내 그 생각만 하다가 딱 떠봤더니 끝났어요. 집에 갔더니 잠겨있어요? 안 잠겨있어요? 잠겨있죠. 농담 같지만 사람 마음이 이래요. 아무것도 아닌 거에 흐트러져요. 아무것도 아닌 거에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산송장처럼 앉아있는 것이지 무슨 정신으로 남아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마음을 드리고 마음의 치료를 받으면서 마음이 회복되는 성도들로 채워지는 꿈. 이 꿈은 우리가 꾼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꿈을 꿀 수 있어요. 왜요? 약속하셨잖아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저는 자신있게 외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실 것입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십니다. 그러면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치료된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치료되고 나서 그들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지시를 안 해도 가르치지 않아도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됩니다. 아까 제가 가족 이야기했죠. 남편으로서 직장생활 잘하고 있고 월급 잘 갖다주고 있고 물론 집에 와가지고는 밥 먹자 자자 갔다 올게 이밖에 뭐 안 하는 남자일지라도 모험적으로 살고 있으니 그래 이런 남자 뭐 바람핀 남자가 낫지 하고 그냥 울격다짐으로 살고는 있지만 근데 그런 남자가 그런 남편이 그런 아빠가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면 사람이 죽을 때 가까웁니까 안 가까웁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마음이 변하면 죽을 날이 가까운다고. 그런 농담도 하지만 마음이 바뀌면요 남편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요. 안 하던 애교를 부려요. 그 다음부터 누가 적응이 안 돼요? 아내가 적응이 안 됩니다. 이 남자가 도대체 뭘 먹었나. 그런데요 그 애교가 습관이 되면요 아내가 진정성을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입니다. 바로 이 시간적인 차이를 견디셔야 됩니다. 신자로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마음을 가지고 왔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마음을 치료하세요. 변화되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얼굴색이 바뀌어요. 갑자기 가서 집사님 반가워요 인사하는 거. 왜 그래 이 사람? 이게 바로 이제 견디는 시간입니다. 변화된 사람이 변화된 것을 증명하는 그 시간을 벌어주셔야 됩니다. 누가요? 공동체가. 견뎌주셔야 돼요. 왜 그래? 이러다 또 말겠지. 또 어떤 분들은 냉소적으로 말합니다. 나도 옛날 다 경험해봤어. 심리로 못 가서 별명 나더라. 1년 만에 다 돌아오더라. 그럴지라도 그래도 그 사람은 뭘 경험했어요? 변화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칼로 무자르듯이 딱 잘라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생각을 하게 되고 가치가 바뀌게 되는 거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실패했다가 성공했다가 뒤집었다가 안 뒤집었다가 이렇게 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누가 일직선으로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인생이 간다고 누가 말합니까?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변화되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게 진실이야 진짜야라는 그 시간을 벌어주면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정착을 하고 그걸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6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게 바로 이틀 후 셋째 날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예고한다고 그 말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걸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틀 후 셋째 날에 뭡니까? 변화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시간을 줘요 안 줘요?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변화를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공동체의 성숙함인 것이죠. 그러면 그분들에게 그걸 변화를 입증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시작하면 그분들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막 열심히 돌아다니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주일 학교 애들 제가 이름을 체크했어요. 얼굴하고 이름이 헷갈리니까 물어봤어요. 네, 라일리. 라일리 누군지 아시죠? 우리 라일리 그 이쁜 애가 제가 릴리라 했더니 아니에요. 그 뭐야 그래. 라일리예요. 야 이거 막 뛰어다니는 거야. 왜 뛰어다니죠? 어리기 때문에 뛰어다닌가요? 어리다고 다 뛰어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가 편한 거예요. 편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웃음을 띄면서 쳐다보지 않습니까? 이쁜 모습으로. 이렇게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다친 마음을, 이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주십니다. 그리고는 살리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즉각적으로 아니면 이틀 후에, 셋째 날에, 어떤 분들은 그 후에, 근데 그 변화되고 변화되는 성도들이 하나, 둘 자기 자리를 지켰을 때 교회 안에는 엄청난 변화가 몰려오고 있는 것을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외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치유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서십시오. 나 살았습니다 하고 외치십시오. 하나님 앞에 외치십시오. 그리고 그 살아있다라는 것, 나 일어났다라는 것을 증명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새로운 물결들이 여기저기서 휘몰아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기존 성도님들이 어떤지 알아요? 아, 내가 한때 처했었는데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떻습니까? 새로운 도전을 받으면서 그분 나름대로 또 회복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물결들이 형성이 되었을 때 교회는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꿈을 오늘도 꾸시고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